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전부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에밀리 오스틴 지음, 성우 유인선 읽음.
수요일에 찾으러 올 수 있어요?
처방전을 건네받은 약사가 묻는다.
수요일이요?
네.
약사가 끄덕인다.
그때 괜찮으시겠어요?
사흘 후인데요. 약사가 찡그린다.
아니요, 아니에요. 내일이에요.
나는 멈칫한다.
그렇네요, 죄송해요. 최근에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날짜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약사가 다시 찡그린다. 발가락이 움츠러든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나 모르겠네.
요즘 통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재빨리 변명한다.
지독한 감기랑 싸우느라고 엄청 많이 자고 있거든요.
거짓말을 늘어놓는 동안 나는 이 약사가 보건의료 전문가이고 사람들이 꾀병을 부릴 때는 빤히 다 꿰뚫어보리란 사실을 깨닫는다.
어쨌든 지금은 훨씬 나아졌어요.
뒤늦게 수습해본다. 약사는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톤으로 대꾸한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여보세요?
깁스한 팔로 전화를 받느라고 한참 낑낑댄다. 같은 햇살이 환하다. 스마트폰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발신자가 안 보인다.
나 무시하고 있는 거야?
목소리가 몰아붙인다. 엘리노어라는 걸 알아차린다. 요즘 만나는 사람이다. 아니라고 하려는데 혀가 제멋대로 꼬이는 바람에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낸다.
여보세요? 듣고 있어?
미안해.
서둘러 답한다.
왜 문자에 답장이 없는 거야? 네가 읽었는지 다 보인다고. 일시하는 거 진짜 별로야.
미안해.
다시 사과한다.
우리 좀 나중에 얘기할 수 있을까? 방금 작은 교통사고가 나서.
뭐? 사고? 괜찮아?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한다.
버스를 찾아보려던 참이야.
내 차는 지금 아파트로 견인되고 있다.
알마 스트리트 주유소에서 우리 집까지 어떻게 가는지 알아?
머리 위 노란색 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찡그리며 올려다본다.
94번이랑 97번 중에 뭘 타야지?
네가 괜찮은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솔직히 진짜 잘 모르겠어. 요즘 이상하게 너무 피곤해. 자도 일어날 땐 녹초가 되어 있어. 무슨 불균형 이런 증상인가 봐.
아니!
엘리노어가 내 말을 끊는다.
너 교통사고 났다며!
그건 괜찮아. 솔직히 비타민 결핍이 더 걱정이야. 칼슘이나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너무 무기력하고 머리가 멍해. 넌 우유 많이 마시니?
버스에서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내게 자리를 양보하신다.
괜찮아요.
앉아요, 앉아.
노인이 고집한다. 고개를 젓는다. 괜찮아요. 정말 친절하세요. 그런데 저는 정말 괜찮거든요.
다쳤잖아요.
노인은 내 깁스를 가리키며 말한다.
이쪽 자리는 그런 사람들 앉으라고 놔둔 거예요. 편히 가래도 그러네.
나는 좌석 위에 그려진 임산부와 지팡이 든 노인 그림을 본다. 저는 어느 쪽에도 해당이 안 되는데요. 임신 가능성이라곤 없는 27살 여자거든요. 우선순위로는 이 버스 승객 중에 꼴찌일걸요? 팔을 좀 다치긴 했지만. 어쨌든 버스 타는 데 문제가 없다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대신 마지못해 앉는다. 어르신께 감사하다고 네 번이나 인사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진짜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버스 운전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노인은 비틀거린다. 그가 아예 넘어질까 불안하다. 그가 발을 헛디디며 버스 앞까지 쭉 미끄러지는 장면을 그려본다. 노인 골다공증과 늙은 사람 뼈가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가를 떠올린다. 노인들은 넘어지기만 해도 죽을 수 있다. 이 영감님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나를 상상한다. 나는 검은 옷을 휘감고 있다. 유족에게 고인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있다. 전부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나는 어르신이 다시 앉아갈 수 있도록 두 정거장 일찍 내렸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카페 앞이었다. 곧장 집으로 걸어가지 않고 카페로 들어갔다. 우유를 큰 컵으로 한 잔 주문하자 알바생은
자리에 앉아 계세요
라고 했다. 딱히 제조해야 할 음료를 주문한 것도 아닌데 앉아 있으라니요. 굳이 되묻지 않고 시키는 대로 앉았다. 몇 분간 그 알바생이 나한테 왜 앉아있으라고 했을까 생각했다. 이어서 그녀가 나한테 앉아있으라고 한 게 왜 중요한지 생각했다. 내가 왜 이유를 따지는 거지? 주변 사람들의 요청이나 행동에는 어련히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어째서 나는 그저 개처럼 앉으라는 말에 군말 없이 앉지 못할까? 나를 둘러싼 주위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옮긴다. 우리도 걔랑 다를 바 없을지 모른다. 여기 있는 모두가 훈련된 동물처럼 각자의 음료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고 주위 사람들의 손도 쳐다본다. 이것이 우리의 앞발이다. 우리도 동물이다. 다리가 안절부절 못하고 떨린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 앱을 열고 주위를 돌려본다. 기사 목록을 스크롤한다. 지난 수요일에 어떤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다. 몇몇 유명인들이 다른 유명인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빙하가 녹고 있다. 바다 거북이 멸종되고 있다. 나는 인기 기사 페이지에서 빠져나온다. 다음 기사를 클릭한다. 기상천외한 죽음들. 루티 미셸 벨크, 55세. 해변에서 강풍에 날아온 빛의 파라솔에 찔려 사망. 힐데가르트 화이팅, 77세. 구슬 아이스크림 배달차에 있던 드라이 아이스 쿨러 4개가 내뿜은 이산화탄소 증기에 질식사.
파리, 왜 그래요?
조그만 여자애 하나가 내 코트 소매를 잡아당긴다. 작은 교통사고가 났어. 나는 어떤 남자와 장신용 라바램프에 관한 기사에서 눈을 떼고 설명해준다. 그 남자는 램프가 작동하지 않자 스토브에 올려놓고 약한 불에 가열했다. 램프 속 용액은 보글보글 끓는가 싶더니 이내 과열되며 폭발했다. 램프가 터지면서 색색의 왁스와 투명 액체, 유리 파편이 방안을 가로질렀다. 유리 파편 하나가 남자의 가슴으로 날아가 심장에 꽂혔고 그는 즉사했다.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하나같이 불운한 남자가 어쩌다 이토록 어리석은 실험에 나섰는지를 지적하고 있었지만 나도 10대 때는 순전히 호기심 탓에 전자레인지에 전구를 넣고 돌려본 적이 있다. 인간의 사고라는 건 그렇게 폭주할 수도 있다. 이 남자가 죽은 것도 비극이지만 혼자서 재미삼아 해본 바보 같은 실험이 그를 규정하게 된 것도 비극이다. 나의 죽음이 나를 규정하는 걸까?
깁스에 사인해도 돼요?
아이가 묻는다. 아이의 때가 낀 손톱을 침으로 범벅된 분홍빛 얼굴을 본다. 그럼 만지지 않아준다면 고맙겠지만 나는 이 어린이의 행복을 위한 순교자가 되어 가만히 앉아있고 아이는 빨간색 유성 매직으로 내 깁스를 뒤덮는다. 아이는 내 피부와 옷에까지 계속 잉크를 묻힌다. 마침내 완성. 뭘 그린 거냐고 묻자 아이는 강아지라고 한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리 뜯어봐도 눈이 두 개 달린 페니스로 보인다. 한숨.
오디오북
알바생이 내 이름을 외치기에 일어선다. 건네받은 건 뭐가 들어갔는지 모를 스무디다. 알바생이 내 주문을 잘못 알아들은 게 분명하지만 그냥 받아든다. 내가 발음을 이상하게 했나 보지. 스무디에 들어간 어떤 재료에 알레르기 반응이 온 것 같다. 혀가 두 배 정도 부풀어 오른 느낌이다. 제기랄. 새 깁스 가장자리로 눈을 문지르면서 나도 모르게 투덜댄다. 누군가 어깨를 톡 친다. 돌아서니 수녀복을 입은 할머니다. 수녀님을 마주칠 줄은 몰랐기 때문에 헉하고 놀랐다. 내가 신앙인은 아니지만 종교에 헌신하는 노인분께서 이렇게 가까이 계신 줄 알았더라면 굳이 제기랄 같은 말을 내뱉진 않았을 거다. 수녀님이 나를 보며 웃는다.
저런, 괜찮아요?
괜찮아요. 혀가 부풀어서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아이, 뭔가에 잔뜩 화가 난 것 같던데.
수녀님이 말한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억지 미소를 지어본다. 수녀님도 미소로 받아준다.
성당 소식지 읽어볼래요?
그러면서 반으로 접은 노란 종이 한 장을 내민다. 침실에 먹고 난 그릇들을 쌓아둔 지 좀 됐다. 컵과 접시와 대접으로 쌓은 작은 탑 꼭대기에 오늘 아침 마신 스무디 컵을 올려둔다. 그릇을 쌓는 건 장난감 블록으로 성을 짓는 것과 같다. 하나를 더 올릴 때마다 아슬아슬해진다. 결국 언젠가는 와르르 무너지고 말 거다. 설거지할 생각을 하는 건 조깅하러 나갈 생각을 하는 것만큼이나 버겁다. 내일 해야지. 서점에서 해고되기 전 기네스북 최근 에디션 세 판을 샀다. 다 읽고서 반품할 요량이었다. 도서관에 가기 귀찮아서 생각해낸 꼼수였다. 하지만 이제 그 책들을 반품하려면 나를 불성실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이전 고용주를 마주해야만 한다. 책을 반품하려고 가져가면 내가 훔쳐갔다고 생각할 것 같다. 물론 나는 불량한 직원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제때 출근한 적이 거의 없었다. 종종 교대 근무를 빼먹기도 했다. 출근 후 거기 앉아있는다고 해서 별반 쓸모 있었던 것 같지도 않지만 나는 확실히 고객 응대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다. 한 번은 어떤 손님이 내게 정말 서점 직원이 맞느냐고 주머니 쥐 세 마리가 트렌치코트를 입고 앉아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내가 당황하니까 무슨 뜻인지도 설명해줬다. 주머니 쥐가 소심하고 겁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럼 트렌치코트는요? 저는 트렌치코트를 안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머니 쥐는 좀 작지 않나요? 제가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다고 해도 대여섯 마리는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물었다. 그 손님은 당장 고용주에게 불만을 제기했다. 사장은 나를 뒷방에 앉혀두고 좋은 고객 응대의 다섯 가지 원칙을 설교했다. 그 주제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떠들던지 기세에 눌려 정작 그가 하는 말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다. 기네스북 최신판을 펼친다. 매끈매끈한 페이지들을 넘긴다. 역사상 최장수 인간은 122세였다고 한다. 잔느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프랑스에서 사망했다. 떡진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책장을 넘기는 동안 가장 오랫동안 샤워하지 않은 인간에 대한 기록도 있을지 궁금해진다.